오늘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세기에 북유럽 바로크의 대가인 페터 파울 루벤스는 1620년 화면에서 보시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의 장면은 사무엘상 25장을 배경으로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급하게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순간을 포착하며 묘사한 것입니다. 단순히 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면에서 묘사한 아비가일의 슬기로운 대처로 인해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인 나발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오심으로 사람을 죽이게 될 뻔한 죄에서 다윗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보신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당시 광야는 자연 환경이 주는 위험뿐 아니라 중한 범죄의 위험이 도사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대들이 자주 출몰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하고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약탈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다윗의 병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는 일종의 경비대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병사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목축업자인 나발의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5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나발의 목동 중 한 명이 증언하길 다윗이 자기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양털 깎는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며 남들에게 베푸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되자 다윗은 자신의 보호를 받았던 나발의 목동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양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당시 상황에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요구를 듣자 다윗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광야의 떠돌이 취급을 하면서 모욕하고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대답을 전해 듣고 분개했습니다. 아니, 나발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거느리던 600명 중에 400명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발을 치러 갑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루벤스의 작품에서 본 장면 아비가일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에게 그의 사명과 위치를 일깨워줍니다. 무엇보다 증오심으로 사람을 죽이게 될 뻔한 죄에서 다윗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비가일의 어떠한 설득의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가일의 어떠한 설득의 말이 다윗에게 그의 사명과 위치를 깨닫게 해주었을까요? 그것은 복수는 하나님의 권리이며 당신의 권리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권리이며 당신의 권리가 아니라고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의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의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앞으로 막으실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막으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막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신이 나발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길을 막으며 당신의 길은 내가 막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려는 복수는 당신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당신이 하고자 하는 복수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 하나님의 권리를 막는 길이며 범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장차 왕에 오르실 당신을 영적으로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의 어떠한 설득의 말이 다윗의 사명과 위치를 깨닫게 해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힘써야 한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짐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방금 읽은 28절에서 싸우심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용사로 삼아서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지칭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를 위한 싸움만을 하였습니다. 골리앗과 맞대결한 이후에 그는 수없이 많은 전쟁터를 누비왔습니다. 그가 겪었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다윗 자신을 위한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만을 위한 전쟁을 했다면 누구와 가장 먼저 싸워야 했을까요? 사울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싸워야지만이 왕권을 쟁취하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거친 광야 생활을 접고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비가일이 본문 28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을 위한 싸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비가일은 그 앞에 엎드려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했던 사람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비가일의 어떠한 설득의 말이 다윗에게 그의 사명과 위치를 깨닫게 해주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광야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힘을 발견하는 현장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인 광야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힘을 발견하는 현장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께 약속하신 모든 선을 이루시고 주인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인님의 마음속에는 보복 살인으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현재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다윗의 미래를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가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래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에 다윗이 온전히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이곳 광야에서 어떠한 상황이 그에게 닥칠지라도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방법을 그가 찾아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잘 동참했을까요? 이제까지 아니 나발과의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잘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거하기 위해서 그는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나발로 인해 그의 결심과 노력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나발이 비록 어리석기는 했어도 그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발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가 행했던 모습과는 달리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려는 복수, 나발에게 복수하여 피를 흘린다면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거룩하게 굳게 설 미래, 품위가 있고 아름다우며 존귀하게 될 미래, 이러한 미래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사람으로 그는 적당한 모습일까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미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당신이 할 일은 개인적인 복수를 통해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을 회복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서 당신이 진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실 미래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주의 계획 가운데에 잘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힘을 발견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러한 세 가지 설득의 말로 결국 다윗을 설득하는데 다윗은 이 설득의 말로 인해서 자신이 잠시 잠깐 잃었던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성도가 가져야 할 오늘 본문을 통한 두 가지의 교훈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라고 느끼는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 장인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겉옷자락만 조금 베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 자신이 사울을 죽인다면 지금의 어려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그 순간, 죽이지 않고 그를 돌려보냄으로써 어찌 보면 그의 일생 최고의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낸 다윗이 바로 그 다음 순간 나발의 언행으로 인해 힘없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살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는 가운데에 갑자기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순간 나의 숨겨진 죄성으로 인해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 얼마 전 제주 블레싱을 통해 경험한 은혜를 여러분은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느끼는 그 순간이 그때가 사단이 우리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비가일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아비가일의 설득의 말 이후에 다윗이 그녀의 말에 수록하는 말씀의 구절이 오늘 본문 다음 절인 사무엘상 25장 3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방금 읽은 32절에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이라는 원어의 뜻은 만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나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자신이 나발을 치러 가는 도중에 아비가일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비가일이 예물을 가지고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은 아비가일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사 자신으로 하여금 나발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청원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에서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신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만 하나님이 주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극한 상황에 처해서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우리의 한계를 자주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도로서 바른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시련을 만났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보다라는 원망보다는 아니 원망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게 하려는 기회를 사단에게 주기보다는 이러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닥친 시련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락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에 자족하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